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얘기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진짜 충격적인지는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제가 속보에서 말씀드렸던 요 영상, 이거 썸네일 어떤가요? 썸네일이, 지금 이제, 파월이 감옥에 있고, 여기 지금, 이거 지금 저기 양복에 지금 누더기가 지금 이게 있고, 지금 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야! 이런, 이제, 야, 너 금리 안 내리면 내가 지금 감옥 보낸다, 야, 너!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도하긴 하지만, 아주 틀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영상을, 이 상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연준의 독립성보다는, 금융 권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다. 금융 권력이, 연준으로 대표되는 금융 권력이 테크 권력에게 밀리는 것 같다. 그것도 아주 굴욕적으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연준의 독립성 중요하죠. 그게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생각은 아유, 금융 권력이 언제 이렇게 됐지? 옛날에 그 호령하던 미국을 호령하던 그래서 골드만삭스 출신이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 다 지지고 볶고 다 하고 다시 회전문의사로 나와서 또 하고 막 이랬던 그 시대, 그 금융의 시대는 어디로 가고 지금 테크 권력들이 미국을 꽉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테크 권력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몇 가지 숫자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대략 650 빌리언이에요. 650 빌리언. 그러니까 0.6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한해 예산보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마 스페이스X가, 하반기에 상장을 하게 되면, 아마도 1조 달러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1조 달러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는 1,500원이 되겠네요. 1,500원 곱하면 1,500조 원이 되겠네요.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자산이 1,500조 원이라는 겁니다. 1조도 많고, 1,000억도 많고, 100억도 많고, 10억도 많은데, 이게 몇 배예요? 1,500조 원이요.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죠? 오늘 좀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는 이제 85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개인의 자산이 삼성전자 두 배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850조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배 올랐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가지고 돈번 사람이 400조를 벌었다는 얘기네요. 대박이죠. 400조.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미국 빅테크들이 2008년 이후로 늘어난 시가총액은 얼마냐면 20조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500원 곱하면은 얼마죠? 3경.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금융 권력이라고 할수 있는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 얼마나 올랐냐?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오른 거에 비하면. 그래서 테크 애들이 일단 돈이 비교가 없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개부자, 아니,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명분인데,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하고 경쟁 중이잖아요. 경쟁이 아니라 전쟁 중이지. 근데 전쟁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뭐죠? 금융? 금융도 중요하죠. 금융 권력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전쟁은 AI로 하는 거잖아요. AI 누가 만들죠? 테크 애들 만드는 거죠. 테크 애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중국하고 지금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지금 뭐, 아니, 무슨, 장난해?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고소현님 오셔가지고, 연준의 독립성? 그 달달한 것이 아직 세상에 남아 있었나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연준의 독립성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파월이 형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 권력과 금융 권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의 이 승부가 이제 그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다. 그 상징이 이런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병헌 작가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있었던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알렉스 카프, 그리고 제이드 벤스 이네 사람이 설계하는 미국, 이네 사람이 설계하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피터 틸의 숨겨진,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무시무시한 계획을 공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 피터 틸과 프락시스입니다. 억만장자들의 민간 도시국가 건설 계획인데요. 첫 번째, 테크 억만장자 피터 틸이 주도하고, 두 번째, 커티스 야빈이라는 사람들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세력이 트럼프라는 정치적 세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대를 활용해서 주권이 보장되는 민간 도시 국가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등장 인물이 몇 개 있죠? 피터 틸, 야빈,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프락시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 영상을 좀 참고했어요. 근데 약간 이 영상을 보시면 뭐야 이거 음모론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서 제 나름대로 여기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을 제가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검증하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도시라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도시. 그래서 트럼프는 2024년 대선 공약으로 억만장자들이 추진하는 민간 도시 계획을 계획에 정치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 재건 및 안전하고 아름다운 워싱턴 DC를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로 그런 게 있는지. 자유도시 구상, 프리덤 시티를 구상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023년 3월이니까, 2024년 대선을 하기 전에, 한 거예요. 지금. 와, 이게, 프리덤 시티.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인의 생활 수준을 양자적으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새로운 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유 도시, fully privated owned city라고 되네요. 완전한 사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과 개인이 미국적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설립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데? 라고 보면 구체적인 예시가 연방 정부가 미국 국토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미국 국토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놀고 있는 땅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지금, 일부 몇 군데만 하면 되니까, 최대 10개의 신도시 건립을 허가하는 전국 공모전을 제안해서 개발을 위한 최상의 아이디어와 제안에 이 허가권을 수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모해봐. 야, 니네들 해가지고 어떤 도시를 만들, 너는 어떤 도시를 만들 건지 다 공모한 다음에 1등부터 10등까지 해놓고 걔네들한테 그냥 땅 주고 허가해주고 니네들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도시 건설이라는 트럼프의 공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냐면은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제 정책과 규제 완화의 정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다 때려치고 지금 규제가 한번 만들어 봐. 일단 정말 너무 아름답고 정말 뷰티 너무 정말 그 AI로 가득 정말 신 너무 멋진 국가 도시 하나 만들어 봐. 돈 땅 주고 허가 다 해줄 테니까 한번 해 봐. 이런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혹시, 그린란드? 혹시 그린란드에서? 라는 지금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요게 이제 의심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나가서 트럼프가 이렇게 밑밥을 깔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피터 틸이 나오고, 커티스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피터 틸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커티스 야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람을 어디까지 소개해드려야 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피터 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피터 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피터 틸 마피아라고 해가지고, 무시무시하신 분이에요. 예,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팔란티어의 주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피터 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 이제 1기 트럼프 때부터 해서 공화당에 후원금을 정말 많이 내기도 했고 최근에도 JD 벤스의 사실상 피터 틸이 만들어낸 정치인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공공연하게. 그래서 만약에 JD 벤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피터 틸이 뭔가 상황 아니냐? 제가 뭐라 그랬죠? 피터팀 마피아?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상황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 영향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피터 딜이 한 얘기 중에서 좀 유명하고, 와, 이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네. 뭐냐면, 요겁니다. 독점? 아, 독점. 제로 투 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1에서 N으로 만드는 거 말고 0에서 1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도 했지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발전을 저해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얘기했냐면 2009년 4월 13일 날 피터 틸이 쓴 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라는 것과 민주주의는 양립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라고 2009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자유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안 된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민주주의는 이제는 더 이상 고쳐 쓰기 어려운 수준으로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진짜로 여기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I no longer believe that freedom and democracy are compatible.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 자유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되고 민주주의 계속할 거면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피터 틸이 이렇게 얘기한 피터 틸이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팔란티어 투자하고 뭐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됐었는데 영향을 줬거나 혹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커티스 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저희 사내에서 한번 세미나를 했는데 요 표정에 대해서, 요 표정 어떤가요, 여러분? 이 표정에 대해서 이제 모구가 표정이 안 좋은데요. 이게 눈빛이 뭔가 좀 별로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거 저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커티스 야빈이라는 분입니다. 얍삽해 보여요.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이 하신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정치 얘기라고, 저는 정치적인 거는 그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인터뷰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분이 했던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얘기, 그래서 얘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얘기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난 절대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요건 또 눈빛이 더 이상한데. 아무튼, BBC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유토피아의 실패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좀비 아포칼립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 이후로 정부의 제1 의무가 폭력을 독점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데 2023 이게 지금 뭐냐 지금 실리콘밸리는 다 지금 뭐 이게 뭐야 이게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다 실패했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 그 민주주의라는 환상 지금 미국이 민주주의일까 글쎄 글쎄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제로는 책임은 없는 과두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권력이 다수에 분산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몇명 소수가 아니고 다수에 분산돼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집단지성이 작동할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책임 소재의 실종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루즈벨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아니면 미국의 황제인가 라고 얘기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독재를 두려워하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대통령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의 CEO였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CEO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그는 의회에 권한을 요청하지 않았다. 의회에 뭘 권한을 요청해. 백악관에서 법안을 작성하라고 시킨 다음에, 작성하라고 시킨 다음에 의회한테 통과시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야, 카드 그 금리를 10% 이하로 낮춰? 이러질 않나? 야, 모기지 채권 너 좀 사! 라고 하질 않나? 저 파월한테, 야, 너 금리 내려, 안 그러면 너 감옥 갈래? 뭐 이러질 않나?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랑 뭔가 오버랩이 좀 되지 않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전시 상황, 전쟁 상황에서 행사한 권력은 히틀러나 스탈린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라는, 위험한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분 표현으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고, 루즈벨트 사장, 사장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를 기업처럼, CEO 군주제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약간 이게 지금 군주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이제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권한을 뭐 여기저기 하는 거 말고 왕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예. 네,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20세기의 망령은 독재만이 위험한가? 이게 독재가 위험한 게 아니라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가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발 그 민주 제가 이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당황을 많이 해가지고 민주주의 근데 이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자 이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그 자 이병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얘기를 잠깐 여기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작가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19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당시에 사실 정말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발명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였잖아요. 증기기관이라는 거 발명된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이게 우와 산업혁명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은 산업문명은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꽃을 피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죠. 산업혁명은 미국, 근데 산업문명은 산업혁명은 영국, 그런데 산업문명은 미국.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산업 혁명은 일어났는데 산업 문명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병헌 작가님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당시에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노동력이 생기고 인간의 이기심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경제학이 발전하고 그런 상황에서 개인에게 자유와 권한과 권리를 주어지게 만드는 민주주의가 혹은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시작됐고 이것이 때마침 세상에 발견됐던 산업혁명이 산업문명으로 꽃피우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은 그러면 산업문명 말고 산업혁명 산업문명 말고 AI 시대에 적당한 거버넌스, 다시 말하면 AI 시대에 맞는 국가의 통치 시스템은 어떤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국가에서 혹은 뭐 나라에서 아니 혹은 도시에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도시에서 AI 문명이 꽃피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AI 혁명은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AI 팩토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AI들이 마음껏 활동하면서 제대로 된 산업혁명, 그러니까 AI 혁명이 그래서 AI 문명이 AI의 이기를 정말로 많이 받고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건국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기술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혹은 그 무엇인가를 그 공동체를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그것은 어쩌면 산업 문명이 꽃피웠던 미국에서 시작됐던 그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피터 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게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한지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요즘에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AI가 지금 혁명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AI 혁명은 지금 멈출 수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긴 한데 AI 혁명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러면 저는 요즘에 자주 비유 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예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당시에 길거리에 사람들과 마차만 다니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막 다니면은 사고가 나니까 자동차 앞에 사람들에게 빨간 깃발을 쓰고 걸어 다니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빨간 깃발을 쓰고 걸어 다니면 자동차가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의 AI 혁명이 진행된 과정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AI 잘 쓰시죠? 챗GPT 잘 쓰시죠? 제미나이 쓰시죠? 그런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생산물을 쓰나요? 바로? 아니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산물을 내가 이해한다면 내가 쓰죠. 이게 얘가 달릴 수 있는 속도는 어마어마 빠른데 얘가 알려주는 거 중에서 내가 이해하는 것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빨간 깃발 들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빨간 깃발 들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은요. 사실상 자동차가 사람 속도로 그냥 기어가고 있는 정도의 혁신.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할 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어떻게 돼야지 AI가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까요? 그거는요.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이 치워져야 돼요. 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AI가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밤에 잠을 자고 있어도 지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예. 그래서 진정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그래서 진짜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이제 빨간 깃발 쓴 사람이 나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빨간 깃발 세운 사람이 나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 걸까? 사람이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세상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을까? 나에게 그때도 아니 내가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거나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건 어떤 의미죠? 나의 노동력이 가치가 있어서 돈으로 바꿔진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노동이 가치가 있고 나의 노동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의 가치가 없으면 사람은 어떤 것으로 가치를 주장해야 될까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면 뭘로 해야 될까요? 뭘로 해야 될까요?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사회상이 만약에 왔다면 AI 혁명이 진행돼가지고 그게 정말 AI가 일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면 그 세상에서는 어떤 통치 시스템이 필요한 걸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다. 예,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피터 틸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아까 민주주의는 안 돼. 어차피 민주주의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 사람은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커터스 야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커터스 야빈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피터 틸이 진짜 많이 받았는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받았는지는. 근데 이 커터스 야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제 문제야. 제 말 듣지 마. 제 말 전하지 마. 이호성도 제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의 주제인 여러분 진짜 이제 저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주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프락시스라는 건데요. 프락시스라는 건요. 어쩌면 피터 틸과 야빈의 이데올로기를 현실화해서 실행해 보려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 조직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랙티스라는 곳이 크립토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런 거 만들 건가 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프랙티스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뭐야 이거 세상에 있는 첫 번째의 디지털 네이션. 디지털로 만들어진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조인 한번 눌러볼까요? 네, 조인 한번 눌러보면.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돈 내라는 거네, 이거. 아, 돈을 내래. 아무튼 이거 카드 해서 얼마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 돈 내라는 건, 알겠고. 자, 그래서 돈은 안 내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프렉시스니까 프렉시안이라고 돼 있네요. 자, 프렉시스에 여기 돈 내고 조인한 사람의 숫자가 15만 1000명입니다. 15만 1000명이 이미 여기 나 저기 들어갈 거야. 나 저 나라 시민권 줘.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15만 명의 사람들이 만든 회사의 가치는 1조 달러가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정말.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네요. 자, 그래서, 프랙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보면, 요렇게 하고, 디지털 국가. 뭐지? 이게. 크립토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션 존이라고 해서, 가속 구간이죠? 규제? 그런 거 없어. 여기는 다 해.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크립토, 에너지, 바이오테크, 이거 규제 없어? 와서 다 해.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된다. 야, 일로 와서 해.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티즌 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티즌 맵. 요 시티에 지금 시민 할게요. 라고 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만 명이 있고요. 429개의 도시에서, 80개의 나라에서 저도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하신 분 있나요 혹시 여기서? 예. 네. 이게 여기도 엄마 미국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 프랙시스의 시티즌십이라는 게 있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자가 누구냐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목표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네이티브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부자들 위한 기술적인, 사적인, 주권적인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웹사이트 전면에 서구를 재결합해라. Reunited the West라는 표현이 딱 있고요. 네트워크 제국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돈이 안 들어갔으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돈만 이미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 7천억 원이라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여기 피터 딜이 있네요. 예, 피터 틸이 있습니다. 여기 샘 알트만이 있네요. 여기 윙크보스 형제가 있네요. 여기 알라메나의 샘, 뱅크만이 있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7천억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할래다 만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실리콘밸리 최고 권력자들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얘기 있네요. 네. 그래서, 피터 틸, 샘 알트만, 윙클보스. 얘 뽀글이죠, 뽀글이. 옛날에.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돈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및 내부 문화를 보면, 이거는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맞아요. 샘 알트만 그 감옥 간 사람이죠. 예, FTX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짬짬이가 있겠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이제 이 회사에, 프렉시스에, 회사의 직원용 도서, 필독서가 몇 개 있는데, 그 도서에 보면은, 율리우스 에볼라라고 해서, 파시즘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에 대한 책, 그리고 인종 간 지능 차이를 주장하는 인종차별적 유사과학 서적, 그리고 네오파시스트, 이걸 내가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이런 책이 필독 도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프렉시스라는 곳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고, 이, 회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리유나이티드 더 웨스트, 그러니까 서구를 재결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린랜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린랜드와 가속지대라고 되는데 이게 지금 포브스지에 최근에 나온 뉴스거든요. 1월 9일 날이네요. 돈 많은 애들이 지금 그린랜드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좀 돈으로 살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린랜드에서는 그린랜드 은행 있잖아요. 그린랜드 은행이 지난주에만 40% 올랐습니다. 야, 지금 뭐 장난 아닌데 누가 있냐라고 보면은 요 분 있잖아요. 요 분. 로날드 로더. 이분이 누구냐면은 에스티 로더의 파운더예요. 에스티 로더의 파운더. 요 분 있네요. 자, 그리고 누구 있냐면은 제프 베조스 있습니다. 예. 에스티 로더 창업자 있고요. 제프 베조스 있고요. 그다음에 빌 게이츠 있고요. 요 분은 이제 블룸버그 뭐 시장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죠. 요분들, 요 피터 틸 있고요, 샘 알트만 있고요. 저기 자, 이거 제 기사가 포브스 기사입니다. 포브스 기사에서 얘기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분들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그린랜드에 투자든 뭐든 해가지고 뭔가 뭐 이게 혹시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프렉시스랑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로이터에서도 그린랜드에 프리덤 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자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린랜드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고 엄청난 지금 부자들의 기부자들이 지금 트럼프를 테크허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테크허브라는 거는 그 아까 이병헌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연결해 보면은 잠깐만 산업혁명이 꽃피운 건 미국이었는데 산업문명이 꽃피운 건 미국이었는데 마찬가지로 AI 혁명이 AI 문명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하나 필요하다. 프리덤 시티가 그 어디서 할까? 그린랜드에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적 위치는 그린랜드에다가 그러니까 프렉시스의 계획이 이거 혹시 그린랜드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이 저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프렉시스가 그린랜드 아니 제가 이제 음모론을 어느 정도는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잡혀가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직 그린랜드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프락시스가 도시를 건설할 유력한 후보지로 그린랜드를 거론하고 있다라는 얘기 혹은 JD 벤스가 그린랜드 방문해가지고 이거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피터 틸과 샘 알트만 같은 기부자들이 정치적 이런 이익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 거기서 뭐 하려고 하는 건데 규제 다 풀고 한번 AI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렉시스라는 요거 있잖아요. 이 제구,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은 서양을 다시 한번 만들자라고 하는 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쩌면 이제 제국, 이 될 수 있겠죠. 엠파이어가 될 수 있겠죠. 미국이란 나라 혹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어딘가에 뭐 그린랜드 왜 그린랜드야? 그러면 그린랜드 추워서 못 살아. 근데 시간 지나면 지구 온난화 돼서 그린랜드가 더 잘 살기 좋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다 이제 데이터 센터 돌린다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환경 오염이나 뭐 지구 온난화? 그런 거는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하니 지금 AI로 빨리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좀 그렇게 답답한 거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제가 권한이 있거나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한들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할 것도 아니고 AI 뭐 그만해야 됩니다. 뭘 그만해요 지금 AI를 여기서 그럴 수도 없는 건 모르시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충격적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예, 충격적이에요 아니요.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미국의 빅테크들이 만든 제국에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이제 그린란드 내 거 해가지고 여기다 하고 이런 거는 아닐지언정 사실상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미 미국의 빅테크들에 만들어 놓은 제국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AI가 되면 더 심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할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예. 냉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투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예. 여러분이 프렉시스 시민 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미국 시민 어떻게 예, 뭐 70억 있어야 되는데 예, 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중에는 굉장히 큰 풍요로운 세대가 될 거다. 그래서 저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있죠. 매우 큰 혼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지금 뭐 이란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의 가치를 지켜내고 끝까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이제 쌓아나가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